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상원이 어제 탄핵 심판 최종 표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인 권력남용과 의회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표결에 붙였습니다. 권력남용 혐의는 찬성 48표 대 반대 52표, 의회 업무방해 혐의는 찬성 47표 대 반대 53표로 각각 기각됐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대부분 소속 정당의 당론에 따라 표결했으며 공화당 소속 맨 롬니 상원 의원이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남용 혐의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의 어제 표결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 반 동안 이어진 탄핵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563명이 숨지고 3만여 명의 감염이 확인됐다고 중국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3,690여 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28,100여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새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4일 연속 하루 3천여 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80%는 진원지인 후베이성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후베이성에서 70명, 헤이룽장성, 기주성, 그리고 텐진시에서 각각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우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급하게 건설된 1,000명 규모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후셴산 병원이 주초에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병원인 레이셴산 병원은 오늘 개원할 예정이며 1,6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한에는 아직도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한시 고위 공무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바이러스 발병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예상보다 훨씬 많은 환자가 몰려들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보건의료체계가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6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회원국들에 요청했습니다. 또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스스 WHO 사무총장은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요청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에 대한 비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일부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1,700여 개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가 10% 부과되던 제품은 5%, 5%였던 제품은 2.5%로 인하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처는 최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도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일부 인하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 개표가 4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터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재 97% 개표 결과 부티지지 후보가 26.2%의 득표율로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6.1%,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2%,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주 민주당 코커스 투표 결과가 지연된 이유는 투표소를 집계하기 위해 고안된 스마트폰 앱의 기술적 결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수니파 이슬람 무장 조직 IS 소탕 작전에서 미군의 지원을 요청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정부의 이런 지시는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쿠두스군의 카셈 술레이마니 총사령관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부사령관인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를 사살한 뒤 미국과 이라크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는 술레이마니 사살 이후 이라크 정부가 우리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동맹군에 협력하지 않고 지원도 요청하지 말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 프랭크 맥켄지 사령관이 바그다드를 방문해 이라크 당국자를 만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미국의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 황금기의 불굴의 상징이었던 배우 커크 더글러스 씨가 향년 103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망했는데요. 커크 더글러스 씨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의 남성 스타로 영화 챔피언, 미녀와 건달, 열정의 랩소디, 오케이 목장의 결투, 스파타커스 등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유대계 이민자 다니엘로 비치 부부의 아들인 커크 더글러스 씨는 먼저 미국에 이민으로 온 형제 덕분에 미국으로 이주를 했고요. 세인트 로렌스 대학교에 진학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정원사, 경비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뛰어난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연기자가 되기 위해 1934년 아메리칸 아카데미 오브 드라마틱 아츠에 입학했습니다. 같은 동급생이었던 로렌 바콜 씨의 추천으로 1946년 영화 마사 아이버스의 위험한 사랑으로 영화에 데뷔했죠. 이후 서부 영화 죽음의 모래로 유명해지게 됐고요. 2004년 영화계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80개가 넘는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커크 더글러스 씨는 미국 영화 연구소와 미국 영화 배우 조합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고요. 1996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아들 마이클 더글러스 씨가 시상자로 나선 가운데 명예상을 받았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커크 더글러스 씨 사망 소식에 그의 멋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영화 배우로서의 카리스마를 끝까지 유지했고 45년 동안 그와 함께해서 행복했다. 그의 필기 노트를 그리워할 것 같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5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은 내일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밤사이 황해도 지역에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9도에서 0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청진 지역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수잔 잭스가 부릅니다. 봄에 사랑이라는 꽃이 피어나 여름이 되면 꽃은 자라나고 겨울이면 시들어버리겠지만 그 사랑이 언제나 푸르고 푸르다면 영원할 거예요. Evergreen 들어보시죠. Sometimes love will bloom in the springtime. Then like flowers in summer it will grow. Then fade away in the winter. When the co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이 오는 14일부터 75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절반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6일 현재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인 약 350명을 태운 전세기 두 대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을 거부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기로 했군요.
네, 중국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약 1,700여 개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의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산 제품 약 75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5%에서 10% 사이로 관세를 더 올렸는데요. 14일부터 이 5%는 2.5% 그리고 10%는 5%로 이 절반 낮추겠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 건가요?
네, 14일이 미국과 중국 간 1단계 무역 합의가 발효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의 발효에 맞춰서 관세를 내리는 셈입니다.
미국도 이미 관련 조처를 취했다고요?
네, 미국은 지난달 16일을 기해서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던 관세를 15%에서 7.5% 역시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중국 관세세칙위원회 측은 이날 발표문에서 중국 정부도 이에 맞춰서 관세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조처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무역 합의를 존중하고 합의 내용을 실현해 가길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서 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중국이 내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관세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앞서 중국 관리들이 미국 측에 이해를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중국 관리들이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감안해서 미국 정부가 1단계 무역 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래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4일 미국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수출 호황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내 사업 투자를 견인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추가 조정 가능성도 시사했군요.
네, 중국 재무부가 6일 이번 조처와 관련해서 별도의 성명을 내놨는데요. 추가 조정은 양국의 경제 그리고 무역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 중에 대두의 경우 현재 관세가 어떻게 매겨져 있습니까?
네, 대부분의 미국산 대두에는 현재 30% 관세가 매겨져 있고요. 천만 톤에 상당하는 대두는 관세가 면제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세가 인하되면 27.5%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돼지 사료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산 대두의 가장 큰 소비국인데요.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이 중서부 농촌 지역에 타격을 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많은 품목에 25% 관세가 매겨져 있어서 이번 조처로 인한 파급력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전 세계 두 경제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1년 반 넘게 무역 전쟁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1단계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잠깐 정리해 주시죠.
네, 중국은 향후 2년 동안 농산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부문에서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고요. 또 지식재산권 보호, 강제기술 이전 금지, 금융서비스, 환율, 그리고 중국 시장의 공정한 개방 등 매우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 15일에 기해서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추가 관세를 없앴고요. 또 1,200 달러 상당의 관세는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에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한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민들을 더 데려왔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를 떠난 미국 전세기 두 대가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이 두 전세기 안에는 우한에 발이 묶여있던 미국인 약 350명이 탑승했습니다.
지난번 1차 전세기는 캘리포니아주 마치 공군기지에 착륙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이 전세기 두 대는 샌프란시스코 북쪽 트레비스 공군기지에 착륙했고요. 이 중에 한 대는 캘리포니아 남부 이 샌디에고 인근의 미라마 해병기지로 이동했습니다.
탑승객 중에서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감염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 없고 다만 어린이 한 명이 오는 도중에 발열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어린이는 따로 인근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나머지 사람들 모두 이 바이러스 잠복기로 알려진 2주일 동안 군기지에서 격리 조처됩니다. 이 기간 안에 이들은 발열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지 수시로 당국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
이 격리 조처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앞서 미국 보건당국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됐고요. 미국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2주 동안 격리 조처한다는 방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자국민 이송 작전이 앞으로도 계속될까요?
네, 미국 정부는 6일 두 대의 전세기를 더 띄워서 우한에 있는 미국민을 데려올 방침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전세기가 마지막 비행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한시에는 우한 주재 외교관을 비롯해서 약 천여 명의 미국인이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6일 중서부 위스콘신주에서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면서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6일 현재 사망자가 56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5일 하루 동안 사망자가 73명이 나오면서 또다시 하루 최대치를 넘겼습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인 540여 명은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 출신인데요. 하지만 텐진, 헤이룽장성, 구이저우성 등에서도 각각 한 명씩 사망자가 나오면서 주변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필리핀 그리고 홍콩에서 각각 한 명씩 나왔습니다.
앞서 일본의 대형 유람선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 요코하마 항구에 정박 중이던 일본 대형 크루즈 이 유람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승선했던 게 뒤늦게 밝혀지면서 일본 당국이 3,700명에 달하는 승객과 승무원에 대한 검역을 실시했는데요. 5일 10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6일 또다시 1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한정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터라 앞으로 감염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평화구상을 발표했는데요. 유럽연합 EU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네, EU가 중동 평화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거부 입장을 보였습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레 EU 외교안보대표가 4일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2국가 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구상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한도에서 벗어난다고 밝혔습니다.
2국가 해법이 뭡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중동 지역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국가 해법의 기본 틀 안에서 중동 평화 구상을 마련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중동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이국가 해법이 중동 분쟁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평화 구상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동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수도가 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예루살렘을 국제법상 어떤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는 평화 구상이 국제 합의의 한도에서 벗어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성명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최종 지위 문제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결 방안에는 국경 문제, 또 예루살렘의 최종 지위 문제, 안보와 난민 문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평화 구상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평화 구상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이스라엘 제1당인 야당인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를 모두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 중동 평화 구상을 논의했는데요. 이 중동 평화안을 공개하는 자리 역시 네타냐후 총리가 동석하는 등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중동 평화 구상이 이스라엘에 편향됐다면서 줄곧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원하는 바는 뭡니까?
네, 팔레스타인은 1967년 이후 이스라엘에 점령당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을 모두 탈환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거주 중인 70여만 명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네타냐후 총리는 서안지구 정착촌을 확대한 한편 이스라엘 영토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렐 대표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움직임에 특히 우려한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중동 평화 구상의 이행으로 정착촌 합병 움직임이 있으면 EU가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음도 시사했습니다.
중동 평화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군요.
네, 지난 3일에는 57개 이슬람 국가로 구성된 이슬람 협력 기구가 중동 평화 구상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국가 해법의 기초에서 관련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해결되길 바란다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중동 평화 정착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결국 상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각계의 반응 함께 살펴보겠고요. 아이오와주 민주당 대선 경선 97% 개표 결과 피트 브러저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지켰습니다. 또 작년이 미국에서 국내 테러의 최악의 해였다고 연방수사국장이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죠.
네, 연방 상원이 5일 본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앞서 널리 예상됐던 대로 탄핵안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혐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권력 남용 그리고 의회 업무 방해 두 가지 혐의인데요. 이 권력 남용 혐의는 찬성 48대 반대 52, 의회 업무 방해는 찬성 47대 반대 53으로 각각 기각됐습니다.
두 가지 항목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상원의원 때문인데요. 롬니 의원이 권력 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찬성표를 던졌고 의회 업무 방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공화당에서 이탈한 표는 롬니 의원이 유일했는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모두 탄핵안에 찬성했고요. 공화당 의원들은 롬니 의원을 빼고 모두 반대했습니다.
사실 탄핵안이 인용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면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죠.
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요. 공화당이 53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서 47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무소속이 모두 인용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쪽에서 20표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인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많은 미국 언론들은 사실 탄핵안 인용보다는 몇몇 중도 성향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여기에 더 주목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밋 롬니 상원의원과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을 비롯한 몇몇 공화당 중진 의원들이 어떻게 할지 눈길을 쏠렸는데요. 롬니 의원은 5일 탄핵안 표결에 앞서 권력 남용 항목만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머카우스키 의원과 콜린스 의원은 이에 앞서 탄핵안 인용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탄핵돼서 파면될 이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부당하게 압박했고 또 관련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 민주당 쪽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네, 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주의 출신 민주당 의원 두 명이 특히 관심을 받았는데요. 엘라바마주 출신 덕 존스 민주당 의원은 5일 표결에 앞서서 오랜 고민 끝에 탄핵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고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의원도 표결 전에 찬성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맨친 의원은 앞서 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나무라는 내용의 견책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기는 했지만 별로 큰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날 표결로 오랫동안 이어지던 탄핵 정국이 드디어 마무리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말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한 뒤로 넉 달 넘게 이어진 탄핵 국면이 이제 끝난 건데요. 이렇게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정국에 돌입하게 됩니다.
탄핵소추 당사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정오 백악관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탄핵 농간에 맞서 우리나라가 승리한 것을 이야기하겠다고 그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공화당에서 유일하게 탄핵안의 인용 투표를 한 밋 롬니 의원을 트위터를 통해서 맹비난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상원의 양당 대표들이 각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척 슈머 대표는 탄핵안이 결국 기각은 됐지만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초당적 탄핵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소속인 롬니 의원이 탄핵 찬성 쪽에 합류한 것을 가리킨 건데요. 불공정한 재판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았다면서 누가 진실의 길에 있고 누가 사실을 두려워하고 덮으려 하는지 미국인들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지금 탄핵 심판이 시작되기 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다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탄핵을 둘러싼 분열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탄핵의 단초였던 우크라이나 추문이 올해 대선 국면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민주당 첫 대선 경선 결과 살펴보죠.
네, 약 97%가 개표된 현재 피트 브로저지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이 1위를 지켰습니다. 26.2%에 해당하는 대의원 11명을 확보했는데요.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26.1%, 그러니까 약 0.1%포인트 뒤진 채로 같은 대의원 숫자인 11명을 확보했습니다.
1위와 2위가 매우 근접한 상태인데요. 부티지지 전 시장이 공식적으로 승리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공식 승자가 확정되지는 않았는데요. 아이오와 민주당 측은 6일 중에 개표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주요 언론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비 후보들의 성적은 어떤가요?
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2%로 3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15.8%로 4위입니다. 5위는 12.2%를 얻은 에이미 클로브샤 상원의원이고요. 1.0%를 얻은 타이완계 사업가 출신 앤드루 양 예비 후보가 6위에 올랐습니다.
전국조사 1위였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이오와에서 결국 선두권에는 들지 못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당초 아이오와에서 샌더스 의원과 선두를 다툴 것으로 전망이 됐었는데요. 예상외로 실제 부진한 성적을 낸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의 부진 그리고 부티지지 전 시장의 깜짝 선전이 이번 아이오와 민주당 코커스 당원대회의 이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다음 예비선거 일정인 11일
뉴햄프셔주 코커스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부담이 더 커진 겁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5일 뉴햄프셔주 유세 도중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I am not going to sugarcoat it. We took a gut punch in Iowa. The whole process took a gut punch. But
아이오와에서 나쁜 성적을 받은 것을 포장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아이오와에서 제대로 한 방 맞았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패배를 겪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면서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뉴햄프셔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오와 민주당 당원대회가 열린 게 지난 3일이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최종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아이오와 민주당 측은 밝혔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지역 본부로 보고하는 휴대기기의 앱,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데요. 실제 투표 숫자와 맞지 않는 불일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오류를 수정하면서 실제 투표수 등을 일일이 맞춰보느라 사흘 가까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종 정리해서 발표하는 개표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 트로이 프라이스 아이오와 민주당 의장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a coding error, but the raw data, the data that has come in is secure. And I can assure Iowans.
코딩 에러,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과정에 일어난 기술적인 실수일 뿐이고 당 본부에 취합된 투표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시도했던 게 결과적으로 실패를 불러일으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바다주 민주당은 향후 코커스에서 같은 앱을 쓰려던 계획을 취소했는데요. 이 해당 앱은 쉐도우라는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이 업체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했군요.
네, 지난 한 해 미국의 국내 테러, 도메스틱 테러 행위로 인해서 1995년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5일 하원 법사위원회 출석에 앞서 보낸 자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 같은 공격이 미국 내에만 머물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 세력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먼저 국내 테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저지른 테러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테러를 가리킵니다. 레이 국장이 언급한 1995년에 이 대표적인 국내 테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클라호마시티 연방정부 청사 앞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트럭을 터뜨렸습니다. 이 범인은 미국인 티모시 맥베이였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170명 가까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700명에 육박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국내 테러를 저지르는 건가요?
예, 극단주의자들과 혐오 범죄자들을 레이 국장이 꼽았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 집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특정 종교나 인종을 무작정 싫어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1995년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았다는 작년 통계 어느 정도인가요?
예, 작년에 총 39명이 사망했습니다. 2019 회계연도에 FBI가 집계한 총 5차례 국내 테러 사건의 희생자들인데요. 전년도 2018 회계연도에는 4차례 사건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4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작년에 5차례 발생한 국내 테러 사건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가 대표적입니다. 작년 8월이었는데요. 21살 백인 우월주의자가 텍사스주 엘파소의 대형 식료품점인 월마트에 들어가서 중남미계 주민들을 총기로 집중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22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당했는데요. 앞선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 포웨이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유대교 회당에 총기를 난사했는데요.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FBI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나요?
예, 현재 미국 전역에서 1,000건이 넘는 국내 테러 의심 활동을 조사 중이라고 레이 국장이 밝혔습니다. 50개 주 모두에서 이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위협을 포착했고 해당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레이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엔야가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디에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내가 택한 길은 시작인지도 몰라요. Anywhere is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미국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 포드 감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nd the Oscar goes to Green Book.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 아카데미상 시상식. 매년 가장 뛰어난 각 분야별 수상자들이 영광의 트로피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시상식은 2월 9일인데요. 92회째인 이번 시상식에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등 6개 분야의 후보로 선정돼 최종적으로 어떤 상을 받게 될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영화인으로서 최대 영광이자 후보로 오른 것만으로도 뛰어난 예술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20세기 미국 영화의 거장 존 포드 감독은 무성 영화 시절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140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고 4차례나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아 아직까지도 최대 감독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영화 팬들은 존 포드를 기억할 때 서부극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서부극을 많이 만들었고요. 그 분야에 큰 영향과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존 포드는 서부극만큼 비서부극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 예술성으로는 서부극보다 비서부극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감독이었습니다.
존 포드는 미국 동북부 메인주에서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예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는 1894년 또는 1895년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그 자신은 한 인터뷰에서 1895년생이라고 밝혔습니다.
When were you born?
I was born in 95. I went to Hollywood.
1895년에 태어났고 헐리우드로 가서 조감독을 거쳐 불과 19살에 감독이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은 11명의 남매 중에 10번째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이름은 존 마틴 피니였죠.
메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에서 아버지는 살롱을 경영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쪼들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미식축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평소 해군이 되고 싶어 했던 그는 해군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영화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요?
존 포드에게는 프란시스 포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형 프란시스는 이미 할리우드에서 영화 감독 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런 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찾아갔죠.
존은 형이 제작하는 영화의 조연출로 일하면서 가끔씩 배우로도 출연을 했습니다. 존은 형의 중요한 보조원이었고 때로는 카메라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 감독으로 진출을 합니다. 젊은 포드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정열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워낙 바쁜 감독으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의 기준으로 볼 때도 이때만큼 바쁜 때는 없었다고 합니다.
존 후드가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은 1924년작 철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영화는 최초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토착 인디언의 습격 등 난관에도 센트럴 퍼시픽 철도와 유니언 퍼시픽 철도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서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아직 무성 영화 시대여서요. 대사는 자막으로 처리가 됐죠.
이 영화는 반사막지대인 시에라네바다 현장 촬영이 많았고 무려 5천 명의 엑스트라, 2천 필의 말, 그리고 한 개의 기병연대가 동원됐습니다. 실제 역마차, 권총 등도 소독으로 쓰였습니다. 제작비에는 28만 달러라는 거금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요. 그래도 벌어들인 돈이 200만 달러나 돼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죠.
뭐니 뭐니 해도 존 포드를 기억하게 하는 건 서부극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고전적인 서부극 영화의 전형을 수립한 감독이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존 포드의 여러 서부극에는 명배우 존 웨인이 많이 등장하죠. 그는 유명한 배우를 발굴하는 데도 뛰어났습니다. 그의 영화에 등장하는 여러 배우들도 아카데미 상을 많이 받았죠.
철마가 성공한 뒤 한동안 포드는 서부극을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많은 사람이 영화 사상 가장 뛰어난 작품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역마차를 내놓았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존 포드는 해군 예비군으로 들어가서 전쟁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영화 중에 두 편은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전투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부상을 당하면서도 촬영을 감행한 용기로 군 표창도 받았습니다.
존 포드의 전쟁 다큐멘터리에는 한국전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제목인데 약 50분짜리 이 기록 영화에는 주로 미군의 활약상이 담고 있습니다. 영화에는 평화로이 살던 사람들이 처참한 비극을 겪는 모습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포드는 1946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좋아한 또 한 사람의 명배우 헨리 폰다가 주연이었습니다. 이어서 존 웨인이 등장하는 기병대 3부작이 나옵니다.
아파치 요새 노란 리본을 단 여인 리오 그란데입니다.
다 내가 본 영화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중학교 때 선생님 몰래 본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본 것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상당한 공백이 있다가 수색자를 연출했습니다. 텍사스 인디언 전쟁을 소재로 한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금방 명작으로 호평을 받았고 아메리카 필름 인스티튜트는 이 영화를 사상 가장 우수한 서부극 100편으로 선정했습니다.
존 포드가 유명한 서부극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가 아카데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이런 영화는 모두 비서부극입니다. 존 포드 자신도 그가 만든 수많은 작품 중에 폭력 장면은 그리 많지 않고 있더라도 가능한 한 짧게 만들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My pictures do not always show violence. Very, very few of them do. And if they do show violence, it's over very quickly.
첫 번째 감독상은 고발자인데요. 이 영화는 아일랜드 독립전쟁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수상작이 나오는데요. 대공황 시기의 이야기를 다룬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였습니다.
They told me to tell you to get off and that's what I'm telling you.
You mean get off my own land?
Oh, don't go to blaming me. It ain't my fault.
Whose fault is it?
You know who owns the land, the Shawn.
이 영화도 흔히 사상 최고의 명화 중 하나로 꼽히는 그런 영화인데요. 네. 세 번째 수상작은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입니다. 또 네 번째 수상작 조용한 남자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존 웨인이 주연이었습니다. 영화사는 이 작품이 인기를 끌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걱정을 했는데 막상 개봉을 해보니 그해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10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존 포드는 건강이 악화되고 시력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1960년대까지 왕성하게 영화계에서 활동했습니다. 존 포드는 아직까지도 최다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두 편의 전쟁 기록 영화는 다큐멘터리 상을 받았고요. 필름 인스티튜트가 수여하는 평생 공로상의 첫 번째 수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통령 자유메달도 받았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메달과 함께 그를 명예해군 제독으로 승진시켰습니다.
This is a night long to be remembered. Certainly will be by me. Thank you, Mr. President.
70대 들어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존 포드는 1973년 캘리포니아 팜 데서트에서 79세로 타계했습니다.
고향 아일랜드와 북아메리카에 대한 무한한 애정,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남성적인 기법으로 표현한 존 포드는 고전 할리우드 시기를 대표하는 거장이자 미국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영화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 포드 감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저희 VOA 뉴스를 통해서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 Let's start today's lesson. Dirt, D-I-R-T, dirt. 더러움, 때 혹은 땅의 흙을 가리키는 단어 dir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오늘도 VOA 기사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Political dirt. Dirt, 오늘의 표현입니다. Dirt의 원래 뜻인 더러움과 비슷하게 기사에서 쓰인 dirt는 누구에 관해 좋지 않은 정보, 명석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Dirt means unpleasant or harmful information about someone that could be used to damage their reputation. 비슷한 표현으로는 scandal을 들 수가 있는데요. Political dirt, political scandal. 정치와 관련돼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보 혹은 스캔들.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의회 민주당은 remain focused,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에. and his appeal for help, 그리고 그의, 즉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 스캔들을 찾으려는 시도에,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에 관련된 스캔들을 말하냐?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민주당 대선 주자 조 바이든에 관한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Congressional Democrats remain focused on Trump's phone call with Ukraine's leader and his appeal for help in trying to find political dirt on Democratic presidential contender Joe Biden.
Let's look at some examples.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그는 동료들에 관해 안 좋은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 He tried to dig up dirt on his colleagues.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해 안 좋은 정보를 퍼뜨리고 다녔어. She was spreading dirt about her ex-husband. 오늘의 표현, 안 좋은 정보, dirt.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당신은 바보와 입맞췄어요.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are far when I could have been your star. You listen to people who scared you to death, and from my heart, strange that you were strong enough to even make a star. Maybe I'll be strong.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명대사와 가슴에 담고 싶은 명장면, 주옥 같은 곡들이 흘러나오는 곳, 영화 동네.
In case I don't see ya, good afternoon, good evening, and good night.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지금껏 나온 영화의 숨겨진 뒷이야기, 그리고 전문가들의 감상평.
You'll have a family in your heart forever.
폭소와 감동.
All my love to you, puppet. You're going to be all right. Bye-bye. In a
restless world. 영화 속 시대와 문화가 되살아납니다. Love is ended before
it's begun. Abraham Lincoln has asked us to work with him to accomplish the death of slavery.
This fight i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들리는 영화관 영화 동네.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새벽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